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24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같이 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성경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은 이 모든 말씀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은 천국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항상 기뻐합니다. 그리고 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늘 감사합니다. 이것이 천국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천국의 삶을 누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은 부담이 아니라 가장 복된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천국의 삶을 잘 모릅니다만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천국의 맛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감사하십시오. 이 말은 아멘으로 받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말들로 다가옵니다. 어쩌면 지금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을 겁니다. 저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이 일이 다 이해가 되면은 그때는 감사할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얼핏 보면은 이 말씀은 논리적이고 또 이해도 되는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위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과는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감사에 관한 설교를 하는 것은 결단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감사보다는 울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이 말을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성도들에게 다 감사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까? 애통할 사람들은 이곳으로 모이십시오. 그리고 감사할 사람들은 이곳으로 모이십시오 해서 다르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시라면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고난 중에 있어도 감사하고 찬송하라고 그러셨습니다. 형통함 속에 있어도 감사하고 찬송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감사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이 지옥처럼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사실은 비밀입니다. 감사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 속에 하늘의 맛을 볼 수 있는 비결이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감사하라는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마음을 담아서는 고백 한마디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죠.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복음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옷이 다 찢겨지고 채찍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상태에서 착고에 차여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감사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찬송을 했습니다. 네,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죠. 죄수들이 듣더라. 이 죄수들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 두 사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깨어지고 터지고 피투성이가 되어 착고에 차여서 들어왔는데 무엇이 감사하고 무엇이 즐거워서 노래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 이 범사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것은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천국 백성이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천국의 언어이고 천국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일은 바울과 실라가 감사하고 찬송할 때에 그들이 매여 있는 것이 다 풀려졌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감사와 찬송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고 찬송하는 성도에게는 그들의 발목을 얽어매고 있는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죠. 이 비밀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범사에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 비록 너희들에게 이 일이 힘든 일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얽어매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감사하라. 그래서 이 감사는 고난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감사는 아픔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늘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절기가 있습니다. 3대 절기가 있는데요. 중요한 세 가지 절기가 연초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것은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그 해의 중간에 지키는 절기가 있습니다. 봄에 보리 농사를 다 짓고 오늘처럼 맥주감사절이죠. 맥주감사절이 있고 그리고 연말에 가서 가을 거절을 끝내고 지키는 수장절이 있습니다. 이 수장절은 장막절 또는 초막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세 절기를 보면은 모두가 다 감사하는 절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사실은 가장 큰 절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보리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지키는 것이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가을에 가서 가을 거지를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수장절입니다. 어떤 해에는 흉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풍년이 될 수도 있지만 흉년이 될 수도 있죠. 흉년이 들어도 하나님께서는 감사절기를 지켜라, 해마다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사 지은 분들이 이 흉년이 들면은 이 속에서 한탄만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감사절기를 지키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감사가 잘 나오지 않을 때도 감사의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맥추절과 이 수장절은 조금 더 심오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한 번 또 하반기에 한 번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절기죠. 이것은 곧 농사를 짓는데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농사에도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면은 지금이라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인생입니다. 농부가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거두어 드리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재미있는 현상이 있을 겁니다. 천사장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온 세계로 다 보내어서 알곡 백성들을 거두어 드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장절입니다. 알곡 백성들을 거두어서 천국 곳간으로 드릴 것입니다. 이런 감사절기는 그래서 한 해의 마지막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준비하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들에게 주신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절기는 마지막 때를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오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초부터 감사로 시작을 해서 감사로 진행을 하다가 마지막에도 감사로 마무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게 감사로 가득 채우라는 것이 바로 이 감사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그때를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감사함으로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마치는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니까 내 인생 전부 돌이켜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때는 병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했었는데 내가 병들었던 것도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사업이 망해서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내 삶 속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가슴 아픈 일이 내게 일어났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로 인해서 제가 하나님 더 성숙할 수 있었고 사랑이 더 풍성해질 수 있었고 그리고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면서 감사하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연습하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이 일을 연습을 해야 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면은 우리가 삶 속에서 겪었던 그 모든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될 것이고 그것이 나를 다듬어 가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제서야 다 알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감사를 그때 가서 할 것이 아니라 미리 하는 것이 지혜이겠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미리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시는 기사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믿고 가다가 이 나병에서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머지 아홉 명도 다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그 아홉 명은 어디에 있느냐? 감사하지 않는 아홉 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찾으시고 기다리시면서 오지 않는 것을 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지 않을 때는 가슴 아파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억지로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큰 은혜를 받은 자가 응당해야 할 감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계시는 것이죠. 감사하는 성도는 10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가슴이 아프죠? 근데 그것은 그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셔도 잘 감사하지 않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죠. 열 가지 재앙을 가지고 치시면서 특별히 파리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갈라놓으셨습니다. 애굽 집에는 파리가 날아 들어갔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파리가 날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죠. 기가 막힌 은혜였습니다. 흑암 재앙은 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온 세상이 다 캄캄한데 하늘이 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만 하늘에서 해가 이렇게 비쳤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백성은 이와 같이 대우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곳에서 보여주신 것이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입은 민족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을 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결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다가 결혼을 합니다.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았지만은 가정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는 모습이 더 많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은혜를 입고 광야 생활하면서 불평하면서 원망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직장에 들어가기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 직장을 내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다가 직장에 들어가서는 감사하면서 생활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지만은 광야길 걸어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이러한 우리의 자세를 한번 돌이켜보면서 연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라는 것이죠. 모세가 광야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신명기 2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표현을 모세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길 가보셨습니까? 저는 이스라엘의 구석구석을 다 다녀보았습니다. 광야길도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음직한 네게브 사막을 남쪽을 지나서 훨씬 남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이 길을 걸어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도 걸어보았습니다. 저희들은 뭐 잠시 한 시간, 두 시간 정도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거 보는 것만으로도 황홀했습니다. 근데 1년이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30년, 40년을 그 길을 걸어가라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불평과 원망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광야길은 그런 곳입니다. 근데 40년을 그 광야길을 걸어 다녔다면은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잘 건축한 집에서 40년을 지낸다고 할지라도 부족함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텐트를 쳐야만 했습니다. 또 그 텐트를 거두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마른 땅, 푸름이 없는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자녀가 태어나서 무려 38, 39, 40살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 광야길을 걸어가야만 했으니까 얼마나 부족함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무슨 정신으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 말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너에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새겨서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로 감사의 조건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어떤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늘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늘 감사하라고 그러셨는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해주시면 여러분들은 늘 감사하면서 사시겠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늘 받으면서 내가 원하는 그것이 늘 이루어지고 내 삶이 점점 편리해져 가고 그런 것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는데 우리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늘 불평했던 것입니다. 대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할 가장 큰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왕궁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면 그곳은 지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길 걸어가면서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과 같은 감사절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 감사드릴 중요한 조건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신다면은 그러면 하나님께 좀 때를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밋밋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좀 보면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좀 역사해 달라고 좀 때를 쓰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마음이 힘이 들고 어려웠을 그때에 하나님, 저에게 함께 계시는 것을 좀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에 주님께서 제 뒤에서 저를 꼭 끌어안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하게 들려주신 음성이었습니다.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었다.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었다. 그래서 그때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반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감사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죠. 근데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대로는 원수의 목전에서 밥을 먹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배경에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 저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감사하면서 찬송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야 신명기 33장 29절 지난주 새벽 예배 때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정말로 부족한 것이 많이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텐트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텐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 갖추어진,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집에서 평안하게 잠을 자고 먹고 할 수 있는 집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감사하지 않고 가버린 아홉 명에 대해서 비난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사실을 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먹고 입고 타고 다니고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필요에 있어서 정말로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도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제가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아제르바이잔에 단기 선교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의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떤 이는 들판에서 그 통 하나 두고 그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깨끗하지도 않고 세빈지라고 하는 자매를 만났습니다. 남편 아라즈는 부인에게 또 집안에 별로 관심도 없고 바람을 피웠습니다. 이슬람 지역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에 소리가 옆방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옆집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창문을 닫았고 조용하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분들의 삶은 결탄코 부유하지 않았었습니다. 세례를 베풀었을 때에 세례를 베풀기 전에 문답을 먼저 했습니다. 그 마지막 문답이 이런 거였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곳에서는 예수님 믿는 것은 정말로 위험합니다. 숨어서 우리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까? 했을 때에 이 세빈지 자매가 아멘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분에게 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편한 곳에서 마음껏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를 할 수 있지만은 그곳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받아서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네, 그분들도 감사하면서 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광야와 같은 곳에 있어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감사하는 장소는 그곳은 바로 천국입니다. 감사하는 성도의 마음은 천국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천국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이 땅 위에서 천국을 누리는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죽고 난 이후에 가는 것이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그 천국에 누가 갑니까? 이 땅 위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이 그 영원한 천국에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감사하라고 명령을 내리셨던 겁니다. 19절 말씀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단 한 명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더 큰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나머지 아홉 명은 이 이야기는 듣지 못했었습니다. 그들은 나병을 고침받았다는 것에 기뻐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도 난치병을 앓고 있거나 남이 모르는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다가 고침을 받으면 기뻐서 막 춤을 추겠죠. 이것으로 족하다 막 그럴 겁니다. 이 나병이 낳은 사람들도 엄청난 기적을 경험을 한 것이죠. 그 기쁨에 겨워서 예수님은 생각하지 못하고 집으로 바로 달려갔습니다. 네, 그들이 나병이 낫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구원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사하고 찬송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묶인 것이 다 열릴 것이다 라는 이런 기대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냥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당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지 않았던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감탄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감사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 아홉 명은 왜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일들에 대해서,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알았더라면 그들도 감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은 전부 다 감사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아신다면 오늘부터 시험 삼아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가만히 서 있는데 오토바이가 와서 부딪혀서 3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어느 목사님이 서 있는데 오토바이가 와서 부딪힌 겁니다. 그 오토바이가,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와서 그냥 부딪혀서, 그래서 막 씩씩대고 있었습니다. 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이야기를 쓴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그 일도 감사한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모든 일의 결론은 감사로 끝이 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한 주일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는 감사거리가 막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는 말로 할 수 없는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겠죠. 감사의 물도 막 넘치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맥주 감사, 추수 감사 주일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의 물은 매주마다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질문을 하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곧 십일조와 헌물이라. 여기서 말하는 헌물이 바로 감사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십일조도 우리의 것이 아닐 뿐더러 감사제물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에게 드려야 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냥 감사제물을 드릴 것이 아니라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서 특별히 감사할 수 없는 것들을 꼬박하면서 이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볼 수 없는 은혜의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은 놀랍게도 내 삶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면서 천국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는 훈련입니다. 훈련을 해야 합니다. 단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 국민적인 시가 될 정도로 유명한 시죠. 그 시의 끝에 보면은 이렇게 아름답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 마지막 구절, 이 천상병 시인은 그의 인생을 소풍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단어로 장식을 합니다. 그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는 것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이 구절말 보면은 천상병 시인이 정말로 성공하고 누리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의 삶을 알고 나면은 이 고백이 엄청난 아픔을 딛고 일어선 감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67년 7월 동베를린 간첩 사건의 연루가 되어서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6개월간 투옥 생활을 하면서 심한 전기 고문과 많은 고문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거의 폐인이 된 상태에서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술로 세월을 탕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술 마시고 어느 날 길거리에 쓰러져 있다가 서울시립정신병원에 수용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행방불명된 천상병 시인을 이제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료들은 그의 시들을 모아서 유고 시집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가족들이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가족의 품으로 다시금 찾아왔습니다. 그의 삶이 이런 삶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어떻게 그의 인생을 내 인생은 소풍이었다, 아름다운 인생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1981년에 서울의 연동교회로 출석을 하면서 그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술고래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에게 푹 빠진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에게 주어졌던 그 고난의 인생의 길, 그 길이 소풍처럼 나를 더 보석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인생이었다고, 아름다운 삶이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삶은 죽고 난 다음에도 누리는 것이지만은 이 땅 위에서부터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근데 이 놀라운 삶은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만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천국을 누리던 성도가 죽어서도 그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 위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저 영원한 세계에서도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늘 감사를 훈련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